마태복음 5장 9절 한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팔복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곱 번째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어순으로 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선포하시고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는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지금 일곱 번째를 보고 있는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고 일곱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상태와 관련된 거죠.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을 당해도, 가난해도, 울고 있어도 그래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다섯 번째부터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를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일정 부분 훌륭한 행동을 하는,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에 나왔던 이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긴다, 이것보다도 더 강화된 그런 표현이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 그걸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그냥 대하는 태도가 긍휼히 여기는 태도를 취하면 돼요. 근데 화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행동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훨씬 더 적극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단순히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답게 행동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깔려있죠. 지금 현재 분란, 다툼, 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관계 속에서 누군가와 누군가 사이에 분란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미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을, 그 양자의 관계를 서로 평화롭게 화평하는 관계로 만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러면 누구와 누구 사이에 다툼이 있을까? 이 다툼과 분란을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과 분란이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1번 사람과 2번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중재를 해서 내가 화평을 누리게 하거나, 아니면 나와 다른 누군가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그 사이에서 내가 조금 먼저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그래서 그 사람과 나 사이의 다툼을 화평하게 하거나, 이렇게 사람 사이의 어떤 화평함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람 사이의 관계일 경우인 거죠. 사실 이거는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 설교하시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보면 가난한 사람, 애통해하고 있는 사람,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셨잖아요. 또 온유한 사람, 사회적으로 좀 낮고 천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 사이 관계에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가난하게 되었을까? 그 사람이 게으르거나 아니면 갖고 있는 게 없어서 가난할 수도 있지만, 혹은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착취를 당하거나 억압을 당해서 가난하게 되거나, 혹은 울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통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그냥 단순히 질병이 있기 때문에 혹은 마음이 힘들어서 울기도 하지만, 누군가로부터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애통해하거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들에 대해서 내가 중재자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 두 사람들 사이에 어찌 보면 경제적인 공평함이 실현되게 하고, 어찌 보면 부당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울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는 도대체 누구와 누구 사이에 분란과 다툼이 있는가? 두 번째 관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어떤 역할을 잘 감당을 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 경우에 이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미워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런 관계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는 대로 사람은,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심판주세요.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막힌 담이 있는 거죠. 이 다툼과 분란이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사실 구약시대를 놓고 보시면 이와 같이 서로 미워하는 분란이 있는 관계라는 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간단하게 알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에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맞아주시느냐? 아닙니다.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대제사장이랄지라도 지성소에는 1년에 딱한번 들어오고요. 대제사장이 아무리 순전한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하나님 섬기겠다고 지성소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정하실 때 들어가는 게 아니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걸알수 있냐면 이미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죽임당하는 관계라는 걸알수 있어요. 또 반복해서 계속 설명하고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이유를 알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왜 질병이 생긴 것일까? 왜 고통이 생긴 것일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한 죄를 짓지 않아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이, 인류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죄가 왕노릇하면서 질병도 생기고 고통들도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죽고 죽이는 관계, 죄를 짓고 심판받는 관계, 결코 화평하지 않은 관계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뭐냐면 도대체 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님 한 분만 화평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미움받는 존재들이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우리 모든 죄값도 다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유와 목적,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주님께서 다 허물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와 같은 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는 일은 누구만 할수 있느냐? 하나님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야지만 되고 예수님이 중재를 해주셔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설령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그건 그냥 죽는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당연하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수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내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 누군가와 하나님 사이에 현재 분란이 있는데 미움이 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나는 뭐를 해야 될까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화평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걸 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현은 화평하게 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일은 할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예수님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은 전도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앞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했을 때 이건 실제로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내 마음에 묻어있는 죄를 씻어낼 방법이 없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건 사실은 회개하는 사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 이거는 전도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는 사람.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사실 이와 같은 직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면서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죠. 제사장이란 뭐 하는 거냐? 내가 죄가 없어도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죄를 용서받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던 거였죠.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때 한 번도 이런 일을 감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가? 똑같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걸 능동태로 늘 하던 대로 똑같이 하면 누군가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누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줄까요? 일단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화평케 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인정을 해줘서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줄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그걸 내가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툼을 내가 화평케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아,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평생 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신 분 거의 없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중재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무지해서 그렇게 우리를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불러준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네가 노력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미워하는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게끔 노력을 하면 설령 그 사람은 안 알아줘도 설령 그 사람은 너를 그냥 비아냥거려도 그래도 하나님은 알고 인정해 주신다. 어찌 보면 이게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요즘은 이걸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요즘 이제 대선이 있어서 이쪽 팀 저쪽 팀 나눠서 막 서로 대통령을 하겠다고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가령 제가 중간에 서서 이쪽 사람에게 아우 저쪽 사람을 욕하지 마시고 또 저쪽 사람에게 아우 이쪽 사람을 욕하지 마시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정책적인 그런 것들을 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쪽에서 욕을 먹습니다. 양쪽에서 야 목사님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하게 인도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이쪽 사람도 욕하고 저쪽 사람도 욕을 해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중간 입장에 서서 어떻게든 서로를 잘 붙여주려고 노력을 하면 양쪽으로부터 다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는 양쪽으로부터 다 욕을 듣습니다. 그게 다반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망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주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참 독특하고 중요한 설명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이 내용을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뜻일까? 가장 중요한 기본 의미는 하나님과 귀한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전에는 어떠했느냐?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와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는 경우들도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와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동시에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들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표현으로 치자면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아들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갖고 계신 모든 영광을 능력을 존귀함을 하나님의 아들인 자들에게 물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또 왜 하나님의 아들에게 불려지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일은 누가 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화평케 하는 일을 하면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그것과 비슷한 일을 너도 감당하고 있으니까 너를 내가 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이 지금 일곱 번째 복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복을 누리는 것인데, 도대체 화평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본질적으로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게 바로 화평하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는 사람과 사이를 화평하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 사람도 잘 권면하고 저 사람도 잘 권면해야 두 사람이 화평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권사님, 장로님처럼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리고 어느덧 50년 넘게 살다 보니, 또 목회를 한 30년 하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려고 하면, 사람과 사이를 화평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격려하거나 두 사람을 같이 모아서 밥을 사주거나 이러면 효과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1번 사람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2번 사람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래서 1번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2번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화평을 하게 됩니다.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기 전에, 누가 더 크게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기 전에 1번 사람도 회개하고 2번 사람도 회개해야 두 사람이 화평을 누려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면 화평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본질적인 건, 본질적인 해결책은 문제가 사람 사이의 문제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와 상관없이 다 예수님 만나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만이 화평을 누리는 그런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잘 감당하면,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떤 상급이 있는가?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상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잘 감당하려 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감당해야지 사람 보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잘 격려해서 권면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그런 자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우리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는 자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있어서 내 주변에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이와 같은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들이 당하고 있던 모든 어려운 질고와 고통에서 구원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열심으로 순종하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결실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를 중재할 때에 도무지 어찌하여도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반목하고 미워하는 일들만 있을 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